오늘 8월 1일 주일 설교는 김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성도들에 관해 10번째 설교를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사도의 가르침, 교제, 성찬과 기도의 헌신이라는 예루살렘 초대 교회의 네 가지 고유의 특성에 대하여 공부하였습니다. 사도들이 행한 많은 기사들과 표적들을 포함한 그들의 특별한 경험들에 대하여서도 배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경외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초대 교인들은 그들의 재산과 소유를 공유하며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초대 교회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자주 도외시되고 외면당하는 것들에 대하여 나누고자 합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배우고 교제하며 예배하고 기도하였던 것은 그렇게 행동하도록 종용하는 교회에 보이지 않는 압력과 선동적 교육에 의해 이루어진 그저 표면적으로 치러지는 위선적 종교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예배와 친교를 위한 모임은 무의미하게 반복되어지는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에서 나온 결과였습니다. 그들의 회심은 그들을 영적 갈등과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으로 이끌었습니다. 믿음 안에 거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조금 이상하고 모순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의롭게 하심으로 부르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더 깊고 더 높은 것에 이르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그분과 관계를 맺도록 하셨습니다. 그저 명령에 의해 맺어지는 관계뿐만 아니라 그분과 함께하는 개인적 경험을 통해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교훈에 의해서만이 아닌 경험을 통해서도 주님을 알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들을 설교 말씀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현대에 우리들은 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위대한 일들을 행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하여 궁금해하시는 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한 말씀일 것입니다. 초기 성도들의 강점은 무엇이었고, 또 우리들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경건하고 영적인 특징을 배우기 위해 고려해야 할네 가지 사항에 대하여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에는 볼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경험할 수 없었던 네 가지 결정적 요소들에 대하여 알아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 말씀, 우리의 회심과 그 후에 이루어지는 영적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에 대하여 생각해야만 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오순절날에 놀라운 사건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그리스도에 대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양심은 가책을 받았고,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그들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간절히 요청하였습니다. 그들의 대답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먼저 그들은 그들에게 설교된 말씀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굳게 지켰고 소유와 재산을 팔아 공유하며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것을 포함한 우리가 지난 몇 주간 배웠던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이 어떻게 그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었는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에서 태초에라는 말로 시작하는 책은 두 권이 있습니다. 창세기와 요한복음인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말은 생각이 표현되는 매체입니다. 따라서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전 우주가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창조를 통해 보여주셨고 우리는 그것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자연의 웅장한 장관 속에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그분의 권능과 지혜를 보여주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말씀은 문자적인 말과 글자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음성 역시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태초에 글로 쓰여진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은 모든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에게도 같은 용어가 사용되었으며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자신을 직접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말씀이시라면 성경은 생명이 깃든 말씀입니다. 성경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글자와 단어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생명과 영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종이와 먹물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살아있고 자유로운 하나님 음성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요한계시록 3장 6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리스도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모든 자들은 그들 안에서 신령한 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이의 생각과 마음속에 영혼의 빛처럼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이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잘못을 바로잡고 원수를 사랑하며 그들의 소유와 재산을 함께 나누고 이웃의 짐들을 같이 지고 영혼의 소망을 가지며 다른 지체들과 서로 교제하며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영향 아래에 있는 자들만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을 본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2절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20절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야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하여 난 것이 아니오 너희를 위한 것이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에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다가올 죽음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8절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시라고 기도하였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요청에 응답하시며 하늘에서 그분의 목소리를 내셨습니다. 28절을 보면 이 소리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소리였고 30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다 확인하여 주셨습니다. 그 소리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목소리가 무엇을 말하는지는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둥이 쳤다거나 또는 천사가 예수님께 말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하늘에서 울린 그 음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매우 특별하고 초자연적인 메시지로 성경에도 기록된 메시지였지만 평범한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그 음성을 부인할 수는 없었지만 그 음성이 전하는 메시지를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자연적 원리로 설명하려 하였고 그들은 그것이 천둥 소리라고 말했습니다. A.W. 토저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자연 원리로 이 음성을 말하려는 습관은 현대 과학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살아있고 숨을 쉬고 있는 우주 안에서는 신비로운 것이 있습니다. 매우 경이롭고 너무나 엄청나서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신자들은 이해했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릎은 꿇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무릎은 굽히겠지만 그러나 예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무릎을 굽혀 조사하고 검사하며 원인을 찾고 방법을 찾습니다. 우리가 하는 사고의 습관은 이러한 과학자의 것이며 예배자의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감탄하며 흠모하기보단 설명하려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천둥 소리야 라고 설명하는 세상적 방법을 택합니다. 그러나 그 음성은 여전히 들리며 찾고 있습니다. 세상의 질서와 생명은 그 음성에 달려있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너무 바쁘고 너무 고집스러워 그 음성에 관심을 가지질 않습니다. 인용을 마칩니다. 우리들 중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아닌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모든 종류의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말들을 할 수 있지만 우리의 가슴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애정으로 불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고백하지만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혼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있음을 입술로 표현하며 보여주지만 정작 마음은 하나님께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입은 옳은 말을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릇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며 그 말씀을 따르며 살았지만 우리들 중 많은 이들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계속 갈망하고 추구하는 것만이 우리를 영적인 성장과 성숙으로 이끌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자주 저지르는 실수가 있는데 이러한 실수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열렬히 쫓는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실수는 성경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들 중 가장 진실한 신자들은 그들의 영적 삶 속에 성경을 가장 우선으로 두며 그것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오직 성경만을 그들 삶의 최종 목적으로 삼을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들은 성경을 읽고 공부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인용하며 다루는데 매우 능숙합니다. 또한 성경에 대한 지식이 그 자체로 끝, 최종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매우 잘못된 인식입니다. 둘째로 성경의 목적은 우리로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같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속성들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하고 그로 인해 그리스도를 따라 걷지 못하게 됩니다. 그들의 말들은 성경적이고 교리는 전통적이지만 그들은 끔찍하게도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잘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닮아가진 않습니다. 수많은 위대한 지성들이 우리에게 그러한 위험을 경고해 왔습니다. 토저 목사님의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성경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친밀하고 만족스러운 지식에 이르게 하는 수단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지식을 통해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할 수 있고 이것은 또한 그들의 마음과 영혼의 중심 안에서 하나님의 달콤함을 알고 맛보게 하는 도구입니다. 인용을 마칩니다. 또 다른 예로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용하겠습니다. 정통교리 혹은 옳은 생각은 기껏해야 종교에서 지극히 작은 일부분일 뿐입니다. 바른 감정은 올바른 사고 없이는 존속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올바른 사고는 올바른 감정이 없이도 존속합니다. 그분을 향한 사랑이나 올바른 태도 없이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사고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탄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우리의 훌륭한 성경적 공동체들과 말씀 전파를 위한 많은 효과적인 단체들 덕분에 교회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보다 진실한 영적 예배가 저조했던 때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인용을 마칩니다.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우리의 교리적 또는 신학적인 궁금증들을 해소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기 바라시는 것, 즉 성경 속에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목적은 성경 공부만으로는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의 개인적인 관계, 맺음이 병행될 때 비로소 성취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 생활과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 그리고 그분께 복종하는 것에도 역시 적용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적이고 개인적인 부분들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성경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매일 성경을 묵상하며 매주 교회를 가기 때문에 자신이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분은 그것들을 넘어서 더 알아야만 할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네 번째로 제가 여러분 모두에게 묻고 싶은 것은 시편 42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라는 시편 저자의 고백이 여러분께 있습니까? 여러분들 중에는 이러한 영적인 갈증은 매우 신실한 사람들만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다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애초에 우리가 하나님께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안에 그러한 욕구를 집어넣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예수님께 다가가도록 밀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추구하고 갈망하는 그 충동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모든 신자들은 처음부터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신자들이 삶의 어떤 특정 단계에 이르면 더 이상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쫓는 것에 대한 개인적인 의미를 고백하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그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최고로 놓고 그것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견디어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당시의 바울은 막 회심한 초신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한 사도였다는 점입니다. 그는 이 빌립보서를 썼을 때 자신의 구원을 바란다거나 또는 예수님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의 그리스도를 향한 영적 추구는 어디서나 멈추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어지는 구절인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멘. 그는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했습니다. 그것은 더 높은 영적 고지를 위한 영적 추구였습니다. 현실에서 안주하는 것은 모든 영적 성장의 치명적 적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분의 자녀들에게 드러내셨지만 스스로 지혜롭다 하고 명철하다 하는 자들로부터는 깊은 어둠 속으로 숨기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 중 하나는 자신들이 복음을 알고 그것에 대해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에 만족하며 그들이 주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받아들였다고 고백하는 것으로만 끝내는 데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의 아들의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 복음 사역에 동의를 함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멈추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개인적인 경험이 매우 부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A.W. 토저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부족으로 세상을 멸망하고 있으며 교회는 주님의 임재의 결핍으로 허기져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과 주님의 나라와 그분의 사역으로 확장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가장 높은 사랑은 지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오직 영에 속한 사람만이 그분을 진정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하셨을 때 보였던 영화로운 광채와 성령의 임재하심이 오순절날에 사도들 머리 위에 불꽃으로 보였던 것처럼 우리 각자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영광의 하나님의 임재하심, 쉐키나로 인한 거룩한 불꽃이 타올라야만 합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지속적인 영적 추구가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듣는 귀와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을 고려해야만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들었다고 해서 모두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로 바울과 같이 있었던 몇몇 사람들은 같은 주님의 소리를 들었지만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주님을 만나 놀랐을 때 많은 이들 또한 그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3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춥니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넌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아멘. 바울과 그의 일행이 예루살렘을 떠나 다메섹으로 갈 때에 그들은 같은 목표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당국으로 데려가 처벌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여정 중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 중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이해되지 않는 하는 음성을 듣고 있었을 때 바울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소리였습니다. 오직 바울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볼 수 있었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교회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 성령께서 교회들의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아멘. 모두가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주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지만 성령 안에서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베드로 후서 3장 18절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것은 교회 생활의 기간이 얼마나 오래되었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내적 할례를 받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의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르니 그것을 끌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6장 8절에서 9절을 통해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이해하지 못할 사람들은 이교도인들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는지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초대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이해하였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들을 귀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이제 마지막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초대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본받을 수 있는 마음의 두 가지 특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만약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주님의 가르침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서 복이 있는 자는 하늘의 왕국을 소유한 자이며 다른 모든 것을 버린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스스로를 부인하다, 모든 것을 버리다, 예수님을 따른다 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다른 것들을 향한 모든 소유욕을 뽑아 제거해 버린다는 뜻입니다. 어떤 이들은 제가 말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스로를 부인한다면 우리는 이 삶에서 무엇을 갖게 될까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소유의 의미를 되짚어봐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을 부정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 어렵게 느끼게 된 주된 이유는 소유물이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사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제가 아는 바로는 성경에서 많은 위인들이 부유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러했고 욥도 그러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역시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부유하고 풍요로운 삶을 가지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을까요? 제가 아는 것은 그들은 주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많은 것을 가졌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기고서 자신만을 위해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경우에 매우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심지어 그의 귀한 아들 이삭도 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여겼습니다.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동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였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부와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진실은 이론이 아닌 경험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확실히 알고 이해하기 전에는 우리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삶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들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마음의 상한과 참회의 마음입니다. 그것은 또한 주님께서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셨듯이 심령이 가난한 자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은 많은 거지들이 왕래하던 예루살렘 거리의 상황과 유사합니다. 주님께서는 하늘의 왕국이 그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약성서의 귀한 격언들 중 하나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성경적 그리고 영적인 삶령의 상함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는 두 가지 주요 이유를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스스로를 의지하는 것 또는 교만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분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종종 자아라는 것으로 인해 우리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놓고 자신을 부인하며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것은 말처럼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자신을 배제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치고 상함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짊어지는 것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신은 죽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은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한다는 사실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우리의 구원자 또한 그리 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만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즐거움을 가질 수 없습니다. 성경적이고 영적인 심령의 상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과거에 경험했던 우리 마음속에 남은 상처로 남아있는 안 좋은 경험들 때문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상처와 상함은 우리 마음속에 남아 삶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과거의 상처를 가지고서 현재를 살아갑니다. 아마 그 어려웠던 가정환경, 폭력, 또한 어떠한 형태의 억압으로부터 이제 벗어났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는 마음이 상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이러한 형태의 상함은 우리로 하여금 분노, 자기연민, 후회, 쓰라림, 앙심을 품는 등의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여 결국에는 우리를 세워주기보다는 끌어내릴 것입니다. 내면의 상처는 우리가 가야 할 길에 영향을 끼칩니다. 잠언 18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아멘. 내면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사람은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 수동적이어지거나 공격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의심이 자라고 불신이 생깁니다. 이러한 면으로 볼 때 우리는 마음이 상한 자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하나님 앞으로조차 가져가지 못할 때 결국 우리는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난 마음을 가지고 향하게 될 것이고 이는 우리의 영혼을 빈곤하게 만들 것이며 우리 자신의 영혼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긴장과 갈등을 증폭시킬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영웅들의 삶을 살펴보면 그들 모두가 어떤 식으로든 삶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상처는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었던 도구가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내려놓는다면 그것은 우리 삶의 축복의 근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 또한 보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자신의 상처와 아픔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상처에만 집중하여 그 아픔이 악화될 것이고 자기 자신을 포함하여 다른 이들에게까지도 그 아픔을 전달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상처를 잘못 다룬다면 우리는 축복의 근원이 될 수도 있는 우리의 상함을 더 큰 상처의 근원으로 바꾸게 될 것입니다. 상처와 아픔을 어떻게 다룰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마음을 바르게 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쫓으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했기에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따라 살려는 의지와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습니다. 성 어거스틴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위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안에서 안식을 찾을 때까지 불안합니다. 소규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이며 그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네 짐승과 24명의 장로가 부른 찬양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시도다. 아멘. 이라는 찬양에 우리도 역시 참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쫓으며 그분을 갈구하며 살았기에 우리가 오늘 배운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과 같은 간증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